대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원하는 바는 항상 구하고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10장 1절에 시작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행하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것 중에 하나가 율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다가 결국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마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시작하면서 모세 이야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여야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데 사실 이제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살수 있다.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기본적인 기본법들, 율법의 기본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지키는 말씀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수 없고 살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5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지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것인데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 누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을 알고도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 그 믿음은 주님의 그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신실함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스티스라는 원어를 썼는데 그 신실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믿음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택한 자, 부르시고 예정한 자, 그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사람을 끝까지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신실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 남편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이 탄식하면서 새 언약을 약속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냐면,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 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단 거예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었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지만, 새 언약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미 주님은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굳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누가 무정히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적응에 내려가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적응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사실 이 신명기 30장에서의 말씀은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명령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건너편에 갈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6절 7절에 그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장 14절을 말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기게 된 거죠. 예레미야 31장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끝에 갈 필요도 없다. 신명기 말씀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메시아로 다시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라 해도 맞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신명기 말씀입니다. 네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우리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얻기 위해서. 또 7절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모셔 올릴 필요 없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올라오신 분이시다. 내려오신 분이시고 올라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아까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 말하는 거죠. 내 있다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아까 30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그러면 믿으면 벌써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시인하면 이미 성령의 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구절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늘 사도신경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는 이 고백이 자, 이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자, 오늘 구절 말씀만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구원 얻기 위해서 무정행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우리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주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 혹은 영적 기도했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데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정도 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 건 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나를 신으로 여길래? 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그 고백 때문에 그 칼날 앞에 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위협 앞에서도 고백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신앙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공산 지역에서, 공산 국가에서, 저 북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잖아요. 명예살인까지 허용된 국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도 물론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그 말은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콜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입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야 시인하기 쉽죠. 그런데 과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입이라는 것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요, 주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럼 주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잠깐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귀결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시인하지 못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분명하게 시인하면 그때는 잠시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당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도다.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막 그런 것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모태 신앙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그게 우리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에 그리고 즐거울 때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라고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 2장 2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했고, 사도행전 2장 21절 오늘 그리고 로마서에서 또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내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내 입에 두었고 내 마음에 두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아침에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고 또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